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날이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네, 그래요.
완연한 봄입니다. 근데 바람은 아직도 쌀쌀한 것 같아요.
네.
꽃샘추위라고 하죠.
네, 이제 마지막 추위인 것 같아요.
네, 이럴 때가 환절기인데요. 저도 감기에 걸렸어요.
아, 목사님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기침이 나고 좀 힘들더라고요.
네.
이번 감기가 독감인 것 같아요. 유독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 환절기에 건강을 잘 챙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새 일기도 이제 거의 저물어갑니다. 오늘은 벌써 제 10일관인데요. 제목이 대쟁투를 벌이는 베드로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교과는 대쟁투를 벌이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베드로를 저희가 좀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베드로가 쓴 서신, 베드로 전후서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총애받는 제자였죠. 수석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물론 그의 삶 가운데는 이 많은 결점과 약점들이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한 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의 경험은 그로하여금 철저하게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베드로가 말하는 대쟁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보낸 편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대쟁투에 대하여 베드로는 무엇을 건면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쟁투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가 쓴 서신, 또 베드로와 관련된 책 가운데 나타난 대쟁투는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건면이 있는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잠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베드로 서신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 중에 아마 하나일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억절 말씀이기도 하네요.
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대쟁투와 관련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우리가 모두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온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유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요. 바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하나가 뜻과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주옥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 용어들은요.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용어 그대로인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조건에 근거한 것이었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일이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도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무가 바로 앞 성경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바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한결같이 모세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라고 하나님께 전달해달라고 서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새 마음과 새 능력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이 약속을 할 때쯤 되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어려움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애들을 혼내보면 말이죠.
네.
다음부터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거의 100%는 안 한다고요.
그렇죠.
100%야, 100%.
네.
네. 이러한 모습들이 또 이 죄인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실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에게 그러한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예전과 의식과 또 찬양과 말씀 속의 표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나 참으로 애석하게도 이 무지한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참된 처지를 모른 채 스스로의 열심이나 뭐 예배의 의전이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의 구원의 열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오늘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 성경절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 베드로는 그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랬습니다. 또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네, 산돌은 영어로 리빙스톤이잖아요.
그렇죠.
그 훌륭한.
네.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리빙스톤. 예수님을 본받아서 네. 산돌처럼 산 사람이 네. 리빙스톤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 보면 이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첫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야 하는 첫 생각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아침 묵상을 할 때도 또 그때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아침 운동을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오전 업무 중에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하고 점심을 먹을 때나 또 오후에 출장을 나갈 때나 가족들과 저녁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 때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자신을 드리면서 그리고 잠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네, 온통 예수님이네요.
그렇죠.
온통 예수님이어야만 형통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이 선과 악의 전투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이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아침에 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직 예수로만 꼴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둠에서 빛으로 라고 하는 제목이 소지였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교회 마당에 잔디를 심은 적이 있었어요. 2월 달에.
네.
근데 잔디를 심을 때 흙이 좀 푹신푹신해야 잔디가 잘 심겨지는데
네.
땅이 얼어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2월이니까요.
네, 2월이니까. 네. 그래서 뭐 삽질도 해보고 뭐 이랬는데 도저히 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네.
작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계신 집사님이 오셨어요. 포크레인과 함께
네.
뭐 도울 일 없냐고.
네.
여기 땅이 안 파진다 그랬더니 고기만 떡떡떡떡떡떡떡떡떡 하니까 뭐 우리가 몇 시간씩 했던 거 순식간에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네.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했고 또 여러 가지 뛰어난 존재들이 되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없는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 한 분께서 시켜주셔야
네.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도 주시고 또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셔야만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그것을 잊은 채 본질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몰두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월요일 서지는 동료 압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월요일 교과에서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가 그쳐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전투에서 병사가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하잖아요.
네.
네. 이 영적인 전투에서도, 이 갑옷이 있습니다. 그 갑옷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베드로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입냐 하면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갑옷을 마음의 갑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자비와 희생을 감사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죄를 승리케 해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도망다니면 몰라도.
네, 우리가 엄청나게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다면 사실 화살이 날아와도 겁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벌거벗고 서 있다면 날아오는 화살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벌거벗고 서 있다면 창피해서 잘 피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네. 언젠가는 맞을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갑옷을 두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결코 승리를 할 수 없죠.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한 2, 3주 동안 제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 책들을 읽었는데요. 뭐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뭐 접부침이라든지 예수 안의 승리, 껍질 속의 복음 뭐 등등 이 구원과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가 책들을 읽었었습니다.
네, 2016년도에 시작을 아주 보람 있게 시작했네요.
아, 예. 그런데 그런데 그 책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2, 3주 동안 그냥 한 7, 8권을 읽은 것 같아요.
오, 책을?
네.
네, 대단하게 보이네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정도밖에 안 읽었습니다.
네. 사람이 달라 보여요.
네. 근데 정말 궁금했어요. 그 원리를 더 깊이 깨닫고 싶어서, 계속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구원의 원리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해지고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뭔가 알아가는 이 지식의 충만함, 자라감은
네.
우리 성도들이 꼭 갖춰야 될
네.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구원을 얻게 되는 이제 원리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여러 책을 읽으면서 잘 정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제 구원을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네.
삶은 이상하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삶이?
네. 아이들한테 더 많이 짜증을 내고 또 불친절하게 행동하고 마음속에 뭔가 불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 다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야, 책 읽는데 조용해.
오, 맞아요.
거룩한 말씀 읽으면서.
맞아요.
그러면 안 네. 되는데.
그 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그 시점에 이 마음은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기쁜데 왠지 모르게 죄에 대하여 저항력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좀 이제 힘든 시간을 조금 보내면서 그때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갑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사실 여러 책들에 제가 너무 심취했나 본지 제가 새벽에 새벽 시간에도 일어나면은 말씀을 보기보다는 그 책들을 읽었어요.
네.
이제 사실 이게 뭐 이제 종교 서적이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읽어도 성경 대신 읽어도 무방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읽은 것이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읽고 또 심취하고 했지만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는 갑옷을 입고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 영적인 영양실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라고 해서 반드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네. 그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 사단이 쏘는 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모든 것이 가치 있다는 교훈 말이죠. 이 지식과 이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네, 혹시 또 이 말씀 들으면서 책은 읽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네.
예수님과 함께 책을 읽어야 된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죠.
사실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는 뭐 영양학 박사가 있다면
네.
뭐 영양학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박사님이 아무리 영양학에 대해서 잘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식사를 하시지 않으면 결국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양학 박사든 시골의 할머니든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영양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음식을 조리해서
네.
또 상대방이 먹게 해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그것도 중요하죠.
네.
네. 그렇지만 아무리 잘 알아도 음식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분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갑옷을 입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그분과 매 순간 간격 없는 그 교제를 나누어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갈 힘을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이렇게 할 때만 베드로가 말한 그 다음 절들, 권면들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함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던 이 죄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하고 박사가 아니라 박사님 할아버지라고 해도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고 그분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겉이 어떻든 간에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죄악에서 돌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박사님 받으면 할아버지도 박사학위 주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박사님 아니라 박사님 할아버지도 그렇죠. 네네. 박사 두세 개가 있어도 네. 결국은 안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네.
성경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고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아도 지식적으로는 사실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조회가 깊지 않아도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고 사는 시골 할머니라 할지라도 그분은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서 할머니들은 네. 진짜 영양학 박사 같아요.
네.
그런 거 배우지 않으셨는데도.
그렇죠. 잘 아시죠.
모르는 게 없으셔요.
네. 이미 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왜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많이 알아야 되고, 지식적으로 똑똑해야 되고, 이런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넓이 뛰기 한 10m 이상 뛴 사람만
네.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죠.
턱걸이 19개 이상 한 사람만.
네.
그러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부자든 가난하든 정말 배웠든 못 배웠든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정말, 예,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잘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크신 주님 예수님이 받으셨던 대우에 사실 눈꽃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봤는데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왜냐하면, 당하는 고난.
예,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입니까?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마음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이 공격하는 죄악의 화살을 예수님 안에서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웃이나 동료들의 압박과 비방 또한 이겨낼 힘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아서 죄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월요일 써지는 동료 압박인데요. 의롭게 또 바르게 살려고 하면 주변의 그 비난과 혹은 또 눈총이라고 하죠. 그런 총을 좀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총이요?
네, 눈총. 네. 무섭잖아요. 네.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돌아서서 사람들과 타협하려고 하면 그때가 가장 또 위험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세상과는 좀 다른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게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능히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화요일 소지는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제 우리가 화요일 교과에서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서 1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1895년 편지 4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는 교훈의 말씀이 많이 있다. 그 말씀들은 승리의 기조에 전곡을 찌르고 있다. 진리는 베드로서 1장에 제시된 방법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이 교훈들을 실천하고 더 많이 권장하도록 하자.
네, 이 베드로서 1장의 교훈의 말씀이 정말 승리의 기조에 전곡을 찌르고 있다라고 화인 여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자성어로 정문일침이다.
정문일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은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권면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자신이 죽은 후에 기억해야 할 그 교훈들을 남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남기고 싶어하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 전체가 그 교훈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위에 말을 한 후에 가장 먼저 언급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 공부할 본문의 말씀입니다.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네, 먼저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껏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모든 증거들을 확실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후서 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보았고 다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 알 수가 없겠죠. 베드로는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보았다고 확신하지만 신자들에게 무조건 자신의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언의 말씀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단순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명에 대한 성경 전체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나의 말보다 성경을 연구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언을 연구하고 살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밤새라는 말 아니에요?
네. 네, 샛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인데 샛별이 네. 떠오르기까지.
새벽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이 네, 샛별이잖아요.
샛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꼭 봐야 되는 거네요, 우리는.
밤새야 되는.
오늘 밤새서 성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방송이 정말 최장기 방송이 될 거예요.
네. 네, 사실 이 말씀은 예, 밤새도록 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샛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집중해서 봐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집사님들이나 네. 뭐 성도들이.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확신이 들 때까지.
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네.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네.
100번 읽으면 됩니까?
네.
100번 읽어도 확신이 안 들면은 101번 읽어야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확신이 들 때까지 네. 읽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실 그리스도 너무 귀하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끝이고 정말 이분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명확하게 그려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고마운 것인지 이것이 정말 깊이 인식될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샛별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깊이 말씀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하냐 하면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므로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샛별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예수님을 맛보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화요일 서지는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도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 우리는 예언서를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한동안 교회를 좀 처음 나오셨을 때 좀 다니셨는데
네.
언제 이 교회가 이 재림교회가 진짜 진리교회라고 생각하셨는가 하면 예언을 공부한 다음이셨어요.
네.
그때는 이렇게 다니엘서나 뭐 이런 게 다 노트처럼 나와가지고요.
네.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 적도록 아예 이 철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그림 형상엔 뭐 이렇게 다 적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메시아의 출현 뭐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적어가면서 공부하시니까 나중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다 공부한 다음에 이 교회가 진짜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믿음에 이렇게 확신을 갖고 싶다면 지금 즉시 예언을 공부하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들이 좀 이렇게 예언이라든지 이런 걸 잘 준비해서 신앙 부흥회를 좀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언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수요일 소지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베드로는 이제 선악간의 전투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한 부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네, 베드로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모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롱하는 사람들이 뭐 아무나 와서 그냥 기롱하는 게 아니라
네.
잘 아는 사람들.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더 화가 나고 더 배신감이 들잖아요.
네.
속상하고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요. 이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두 부류가 존재해 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4장에 나타나는 가인의 부류와 아벨의 부류인데요. 먼저 아벨의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 가인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 제물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지도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물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주어진 모든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맞아요.
뭐 100일만 배워도 학원 1년만 배워도
네.
우리가 뭐 대학가 정도 4년인데 말이에요. 뭐 박사, 석사까지 했다고 해도 뭐 15년은 넉넉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아담이 930년 살면서 가인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맞습니다.
최소 100년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네.
그 정도면 뭐.
네.
네. 완전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의 영적 싸움, 그 불의의 싸움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불의의 싸움은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 세리와 바리새인도 역시 교회 안에 두 불이었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도 선과 악의 싸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선과 악의 전투가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베드로의 이 권면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권면을 바로 우리 교회와 또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권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베드로는 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욕망이 부추기는 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죗된 욕망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새 마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을 낮추고 우리의 연약한 처지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이 모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준비한 이 예복을 입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들은 그것만큼 왕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내가 갖고 온 옷이, 입고 온 옷이 더 좋은 옷이다.
그렇죠.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왕께 감사하고 참으로 존경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자신같이 천하고 천한 사람을 이 잔치에, 왕의 잔치에 참여시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왕이 베푼 은혜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깨닫고 정말 감격과 감사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교회에 참석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항상 시대적으로 보면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자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조롱하는 무리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말 낮아진 심정으로 전적인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심정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네. 수요일 서지는 조롱하는 자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제가 그 지난주에 사실은 그 이삿짐을 좀 컨테이너에 좀 보내야 될 일이 있어서
네.
인천 부두가에 갔었어요.
네.
그래서 컨테이너에 실로 갔었는데
아, 목사님 이번에 그 사이판으로 이사하시는 것 때문에 네, 짐 보내치러 가신 거였던가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개인 사정상 한 2년 정도 예정으로 사이판에 머물 계획인데요. 혹시 관광이나 뭐 여행 혹은 뭐 아이들 영어 공부 때문에 뭐 찾아주실 분들은 찾아주시면 정말 제가 아주 환영하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갔었는데 때마침 점심 시간인 거예요.
네.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간 사람들과 점심을 먹으러 구내식당이 열려 있어서 갔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밥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화물 아저씨가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라서 돈을 안 받는다고 차별한다고 화물 아저씨가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돈을 내려고 하니까 정말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목사님이 내는 돈을 받아야 부자가 됩니다 하면서 제가 드리긴 드렸어요.
아.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돈을 받느냐.
네.
기도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어떤 교회 목사인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네.
단지 목사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뭐 내가 잘생겼거나 뭐 어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제가 그런 네. 대접을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것을 너무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물론 성도 한 사람도 구별된 사람인데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죠. 반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사무엘 입장에서나 한나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는 무능한 영적 지도자에다가 실패한 교육자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한나는 맡겼고요. 또 순종했고 그가 축도해주자 그것을 감사의 여김으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고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진심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세에 분명히 기롱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목요일 소지는 그날을 재촉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베드로후서의 내용 중에서 우리의 마음에 어쩌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는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겠다는 말씀은 그 앞절에 있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반복한 것입니다. 풀어진다는 말은 이제 분해되고 용해되어서 완전히 소멸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소멸될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슨 유익한 것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현재 진행되고 돌아가는 소식들을 접하면서 점점 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사회에서, 종교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마다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뭐 즐거움이나 취미나 어떤 인생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타서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로 완전히 소멸될 그날이 분명히 오고야 말 것입니다.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네.
저 어렸을 때 딱지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 집에.
네.
아, 그 딱지가 저에게는 용돈을 벌어주는 거였어요.
네.
애들이 돈 주고 딱지를 사올 때 제 거를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럼 저한테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또 따고.
네.
뭐 이래가지고 제가 용돈도 벌어쓰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그러면서 그걸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더니 불을 태워버렸어요, 진짜. 그때 제가 막 그
네.
딱지를 구하러 불 속에 뛰어들어가려고 했던 그 심정이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딱지가 지금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도 네. 그 딱지 안 갖고 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참 무지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네. 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딱지처럼 여길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불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분명히 이제 오기는 올 텐데 그 날에 이 불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불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입니다. 순금만이 정말 뜨거운 용광로 불 아래서 건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너무 진짜 금으로 집을 짓는 건 아니겠죠?
네. 진짜 그렇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진짜 질문해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불이 오기 전에 과연 나는 금이 될 수 있는가? 나는 금인가?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재림의 때에 나는 소멸되지 않을 금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금으로 서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죠.
욥기에는 나를 단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이 보배, 그러니까 이제 금, 이제 보석에 대해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총 6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질그릇이고 불순물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순금이시고 보석이시고 정금이시고 보배인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때에 타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뿐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질그릇도 그 불 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면은 완전히 멋진 도자기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는 그 심판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만이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재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자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재림이 두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나의 품성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도대체 이 재림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품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10년쯤 지나면 준비할 수 있을까요? 10년 가지고 부족하면 40년이면은 준비되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40년 가지고도 만약 힘들다면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림의 준비, 우리의 품성의 준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개선해도 질그릇이요. 결국은 소멸해버릴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금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 마음과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늘나라, 재림, 영원이라는 시간,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마음에 계십니까?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모든 뜻을 준행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만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요일 소지는 그날을 재촉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날은 바로 우리가 보배 예수를 간직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는 날이 되겠지요. 사실 이 물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박스에 있지 아니하고 그 안에 내용물에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박스에 있다면 박스 공장 사장님이 제일 부자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안에 가치 있는 물건이 무엇이 들었느냐. 거기에 만약에 사과가 들었으면 사과 박스, 사과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금이 들어있으면 금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박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네.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박스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죠.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런 존재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교과를 우리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선과 악의 대쟁투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면 베드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갑옷,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샛별이 되어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곧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좋으신 그분을 우리가 항상 섬기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라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에 유의하여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또 사랑하시는 우리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 같고 정말 우리는 아무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정금되시고 순금되시고 보석되시고 보배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취하고 또 이 소식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소개할 수 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늘 선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신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 베드로 후서, 전후서, 이 베드로 서신이 이 말씀들이 우리 대쟁투에서 승리의 기조에 전곡을 찌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저는 오늘부터 이 베드로 서신의 팬이 되기로 했어요.
네.
베드로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밥이요?
피터죠, 피터.
피터?
네. 그래서 네. 오늘은 피터 팬이 되기로 했습니다.
피터 팬.
네. 우리 청취자분들, 승리의 전곡을 찌르는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터 팬이 되자고요.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혜사 화목제 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양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I'm not afraid.